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잠이 보약이라고는 하지만 스트레스나 스마트폰, 음주 등 다양한 영향으로 제대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면장애 치료를 받은 사람이 51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요즘 다양한 업계에서 숙면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조용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한 유명 영화관 프랜차이즈에서는 도심에서 맘 편히 잠 좀 잘 곳 없을까 하는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고급 객석만 갖춘 영화관 객석과 또 담요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나오고 호텔 업계에서는 베개, 조도, 온도, 아로마 등 숙면을 취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숙면 패키지를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하죠. 숙면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꿀잠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공짜로 좀 늘어져도 좋은 주말이에요. 조금 느슨하게 게으름 피우면서 쌓였던 피로 잘 풀어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6월 30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4908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전해드렸어요. 4908번 쓰시는 분이 이진 씨 목소리가 좋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청취할게요 하시면서 이승철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꿀잠에 대한 욕구 진짜 엄청나죠. 아마도 피로에 지쳐서 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런 서비스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방송 듣고 또 하루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청취자분들은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제때 갚지 못하는 그 빚이 쌓이듯이 수면 부채 역시도 쌓여서 언젠가는 그 부채를 꼭 갚아야지만 피로가 풀린다고 하죠. 일주일 동안에 쌓여있던 수면 부채를 갚기에 아주 좋은 주말입니다. 청취자분 중에서 밤샘 일하고 또 이 시간이 되어야 하루 마감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주말만큼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늘어져서 꿀 같은 낮잠도 즐기시면서 하루 일주일 동안 쌓였던 빚 좀 갚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생활 속의 한방,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매주 토요일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생리통과 함께 가임기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자궁근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페이지로 이성순 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머릿속에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손과 다리에 쥐도 잘 나는 편이에요. 꼭 답변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60세 넘으신 분이 머릿속에서 뭔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일단 풍기가 올라오는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과로했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내면서 흥분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네.
바로 품기가 올라온 원인 말이죠. 만약 이분이 비만한 편이면서 혈압도 높은 편이라면 정말 중풍이 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중풍의 전조증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뇌경색이나 혹은 뇌출혈 같이 확실히 어떤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한의학에 보면은 마목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팔다리라든가 몸통이나 여기 뭐 머리 이런데 피부에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게 심하면 이제 좀 가렵거나 아픈 것을 전혀 모릅니다. 주로 노인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마목 중에서 마는 마비델타 할 때 마자인데 피부나 살집에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나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마치 벌레가 그 속을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목, 이건 나무 목자인데요. 피부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서 만지게 되면 마치 나무와 같이 무감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중풍 왔을 때 마비되면 전혀 감각 없죠?
예.
뻘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마와 목 두 개가 같이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해서 마, 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뭐 팔다리나 손발가락에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뭐 얼굴의 한쪽 편이라든가 혀에도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마목의 원인은 뭐가 있나요?
예, 마목이 이게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증, 즉 팔다리나 손발이 저리는 병증이라든가 위증, 즉 팔다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병증,
네.
그리고 중풍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도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뭐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하거나 혹은 기가 맺히고 어혈이 쌓였거나 혹은 풍기와 담, 습기 이런 것들이 경락의 소통을 막은 탓으로 생깁니다. 물론 풍기 내동 이래서 몸 내부에서 음기가 허약하거나 열기가 많아져서 풍이 생겨나서 그것이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것도 이런 마목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네.
특히나 노인에게서 마목증이 있다면 그것은 기가 허약하거나 혹은 습기나 담이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상태라면 빨리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상세하게 진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손다리에도 쥐가 잘 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머릿속에 뭔가 기어다니는 듯한 증상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쥐가 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옴길전자 근육근자 전근이라 합니다. 전근. 근데 이 전근의 원인이 피 속에 열이 많거나 혹은 피가 부족하다. 뭐 한의학에서는 허약하다 그러는데
예.
이 부족한 것 내지는 혈이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피가 열이 많다. 혈열. 이거는 술을 과다하게 마셨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계속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바람이나 찬 기운을 받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이 허약하다. 혈이 부족하다.
네.
혈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지만 혹은 뭐 출혈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오장육부 내장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탓이겠죠.
예.
그러자면 기력이 없고 어지럼증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건 피 속에 열이 많거나 혹은 피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 보면 풍기가 잘 생깁니다. 바로 그게 풍기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자, 이분은 머릿속에 뭔가 기어다니는 것도 막 그렇고 또 쥐가 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중풍이 오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뭐 한 30, 40대 분이 그렇다면 그건 아니지만
네.
60이 넘으신 분이 그렇다면 중풍이 오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상세한 진찰을 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3859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8월에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고 조리를 했는데도 팔이 시려서 여름이면 에어컨이나 마트 냉장시설 앞에 서면 온몸이 시립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인데요. 아직까지도 여름이면 팔다리가 시립니다. 한여름 땡볕에 나가서 땀이 나도록 막 걸어다니면 좀 덜하고요. 또 10년 전에 장기 세 곳을 절제하는 바람에 음식을 먹는 게 불균형하기도 합니다. 자꾸 허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고요. 그래서 고구마나 빵, 라면, 달걀, 바나나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가끔은 저혈당 때문에 멍한 기분도 듭니다 하셨어요.
자, 이분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몸이 많이 허한 상태니까
예.
보혈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분 그 출산 후에 조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질병 그걸 통틀어서 산후병이라고 합니다. 예. 뭐 주로는 혈이 허약해서 열기가 막 위로 오른다거나 혹은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출혈도 되지만 몸에 남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의혈이 쌓여서 가만히 있어도 문제지만 돌아다니면 더 문제입니다. 예, 그런 경우 혹은 밖으로부터 찬견을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산후병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냐. 전신의 근육이나 관절이 막 쑤시고 아픈 거. 그래서 산후신통인데 그걸 줄여서 흔히 산후풍 이렇게 말하는 네. 겁니다. 뭐 손목이나 발목 비롯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이 시리다. 이렇게 주로 호소하죠.
산후조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이상이 많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산후라는 것이 출산하고 한 6주에서 8주 정도 산욕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관들의 회복이 아직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고 기와 혈이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몸속에 그 태아를 10달 동안 키운 내가 다 영양을 주죠.
네.
또 출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힘을 쓰고 그렇죠. 출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기와 혈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각종 질병이 생기기 쉬운 시기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란 것은 허약해져 있을 때 병이 잘 오잖아요.
네.
특히나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거나 혹은 분만할 때 출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평소에 산모의 몸이 허약한 경우 그러니까 평소 건강한 산모는 좀 덜하죠. 그리고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가지고 잘 먹지 못해서 영양장애가 있었다거나 혹은 뭐 임신 중에 다른 병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은 이런 그 산후풍이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만약 또 산후에도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또 출산했는데 또 뭐 무리하게 또 육체 노동을 막 해야 된다 이런 경우 혹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라든가 냉장된 음식 혹은 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막 마음대로 먹는다거나 또는 뭐 찬바람을 바로 쐬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산후병이 생기게 되고요.
예.
또 막 그때는 또 별로 안 생겼다 하더라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평생 그 때문에 병을 달고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참 그래서 여자분들은 참 이렇게 미리 힘든 걸
그러네요.
타고났습니다.
네.
원래 또 임신 기간 중에 임신 당뇨병, 임신성 갑상선 질환 잘 걸리고요. 또 출산 후에도 갑상선 질환이 잘 생깁니다.
예. 산후풍의 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증상이 주로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예, 뭐 산후풍 바로 산후에 바람 맞는다는 의미인데, 자 그럼 바람 안 맞으면 안 생기겠네? 그게 아닙니다.
예.
찬 바람 받는 것 뿐이 아니고 찬물에 손을 담근다거나 찬물에 몸을 씻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네.
이 산후에는 자궁이나 골반 상태가 매우 허약하고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찬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찬 균이 곧장 아랫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냉기가 병적인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자궁의 혈액순환 자체를 방해를 해버리고 또 의혈을 만들어가지고 비뇨생식기계의 기능을 떨어뜨려버리게 되고요.
네.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시리거나 무릎 관절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허리, 무릎, 발목, 손목 이런 관절이 아프다거나 몸의 어떤 특정한 일부가 굉장히 시리다거나
네.
혹은 또 몸 전체적으로 어슬슬 추워가지고 한여름에도 조금만 뭐 차워주면 추워 이분처럼 그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네.
또 팔다리가 저린다거나 어깨나 뒷목이 아프다거나 또는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땀이 줄줄 흐르면서 몸에 기운이 쭉 빠진다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산후풍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출산할 때 출혈을 너무 해서 혈이 부족해진 경우라면 이 팔다리라든가 골격으로 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럼 통증이 주로 생겨나겠죠.
네.
이때는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경락에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의혈이 없애주지 못하고 이 막 돌아다니게 되면 온 전신 골절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해주면서 의혈을 없애줘야 됩니다.
네.
의혈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에 이 기혈이 모두 허약해진 상태에서 밖으로부터 찬바람을 받았다. 그때는 기혈 보충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서 찬균을 몰아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혀를 잘 통하게 해주고 혀를 보충하면서 몸에 양기를 넣어주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채의 노래예요. 오늘 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에는 부인과 질환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인과 전문의 이성아 선생님과 함께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가임기 여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생리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도 생리통 못지않게 아주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자궁에 생기는 혹, 자궁 근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이 자궁 근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3분의 1이 근종을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근종은 매우 흔한 질환이죠.
예.
또 제가 수술하는 부인과 환자들의 절반이 근종 때문에 수술을 받고 있고 또 외래의 근종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 자궁 근종이 어떤 건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궁 근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궁의 구조를 살펴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자궁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궁 가장 안쪽은 내막, 네. 안쪽 층이고 중간은 근육층이고 가장 바깥쪽은 자궁을 싸고 있는 장막층입니다.
네.
대부분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궁이 근육인 이유는 자궁은 아기를 담아 키우는 공간으로 아기가 커가면서 근육이 늘어나고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나중에 출산할 때는 자궁 근육이 수축해서 분만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근종은 이러한 근육 중에서 근육 세포가 변화돼서 단단한 혹으로 된 것입니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크기가 조금씩 커지게 되고 또 폐경이 되면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따라서 폐경 이전까지 근종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궁에 이런 혹이 자꾸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나요?
안타깝게도 근종은 너무 흔한데 원인이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커지고 또 가족들이 되게 같이 가지고 있고
네.
또 근종이 발생하면 또 다시 생기는 그런 개인적인 근종이 잘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보면 이 자궁에 혹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는 경우가 많던데요. 검진을 해보기 전이라도 자궁 안에 근종이 생겼는지 여부를 의심해볼 만한 증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근종은 크기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근종의 크기가 크면 앞쪽에 있는 방광이 눌려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기도 하고요. 또 크기가 커지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아프기도 하고
네.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크기가 많이 커지면 복부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죠.
네.
네, 어떤 경우는 살이 많이 쪄서 배가 많이 나왔다고 착각하시고 이제 뒤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대개 아침에 소변이 차면은 방광이 자궁을 위로 밀게 되거든요.
예.
그때 혹이 제일 잘 만져지게 됩니다.
또한
근종은 크기가 작아도 자궁 내막 쪽으로 안쪽에 위치하면 생리량을 많게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종이 있으면 생리혈과 덩어리가 한 번에 왈칵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리학이 많은 사람들이 자궁에 혹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거군요.
네, 대개는 맞습니다. 생리학이 과도하게 있으면 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종도 생리학이 많을 수 있고요.
네.
자궁 내막의 용종, 내막에 생기는 혹이죠. 내막 용종도 그렇고 내막에 증식증이 생기는 경우 또 성근증, 또 안 좋은 경우로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가 주요한 질병입니다.
네.
생리학이 많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실은 무슨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리양이 많다라는 게 어느 정도면 많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들도 제가 생리양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과 비교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생리양이 많다라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리대를 사용할 때 대형 패드를 사용하거나 그 이상 오버나이트를 사용하는 거고 또 대형 패드를 사용할 때 2시간 이내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입니다. 또 한 번에 갑자기 많은 양이 나와서 겉옷을 젖을 위험성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생리 기간에 외출이 어렵거나 또 밤에는 원래 생리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 생리양이 많아서 생리대를 교환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침구를 적시는 경우도 많은 경우입니다.
네.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피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 경우가 생리양이 많은 경우입니다. 사실 빈혈은 어지러운 증상이 없어도 빈혈일 수 있거든요.
네.
빈혈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어지러운 증상보다는 만성 피로, 또 면역력 저하, 또 운동 시 숨찬 증상, 또 계단을 오르거나 그런 동작으로도 숨이 차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양이 많다라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초음파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생리양이 많으면 건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 반대죠. 생리양이 많아지는 병은 있지만 생리양이 적어지는 병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양은 사실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생리양이 너무 많다면 네. 또 피검사상에 빈혈이 있다면 반드시 자궁 상태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궁 안에 혹이 생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성 질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계속 자라나거나 해서 악성으로 변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자궁 내막에 발생하는 용종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내막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상으로 드물죠. 또한 자궁 내막암이 되는 경우는 생리 과다뿐 아니라 비정상 자궁 출혈도 있고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출혈 양상이 변화되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 수술을 하거나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종은 치료 없이 지켜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증상이 없다면 정기검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치료가 만약에 증상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치료의 방법은 이제 환자의 연령이나 또 폐경의 상태나 또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환자의 선호도 네, 그것도 고려를 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부작용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약물 치료는 주사와 먹는 약이 있고요.
네.
주사는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줄이는 호르몬 요법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근종을 줄이거나 또 출혈이 심할 때 출혈을 멈추게 하는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약도 주사와 마찬가지로 생리 과다가 있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약물 치료 말고 수술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해서 근본적으로 근종에 대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죠.
네.
그러나 환자분들이 수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복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을 내고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요. 통증이 좀 덜하고 수술 흉터가 작아서 미용상의 효과도 있죠. 입원은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수술 후 1주 정도는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처가 다 회복되는 시간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므로 그때까지는 금주를 하시고 컨디션 관리, 충분히 휴시고 충분히 잘 드시고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듣기로 내시경으로도 작은 근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지를 통해서 자궁 안쪽으로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대개는 20분에서 30분 안에 수술이 끝나고 절개 부위가 없어서 바로 다음 날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이 수술은 자궁 용종이나 일부 근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수술법이고요.
네.
내시경으로 근종을 제거한다면 사실 아주 간편한데 환자분들이 모두 다 근종을 가진 분들이 모두 다 내시경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경으로 할지 복강경으로 할지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내시경 수술은 근종이 자궁 내막 안쪽에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환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도 안타깝게 자꾸 생긴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재발이 흔한 건가 봐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근종이 잘 생기는 환자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술 시에 작은 혹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재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혹 자궁 안에 생긴 혹 때문에 자궁을 적출했다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궁 적출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얼마나 심한 경우인가요?
근종이 너무 많아서 개수가 많은 경우 또 여러 번 재발을 해서 재발성 또 아니면 성근증과 같이 다른 자궁에 벽이 있는 경우 또 근종이 너무 큰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자궁 적출을 하게 됩니다. 또 환자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성들이 흔히 겪는 질환 중 하나인 자궁 근종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부인과 전문의 이성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772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박정식의 노래입니다. 천년바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에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 이 제목도 길고 한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새로 제정된 용어예요. 아주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새로운 용어인데 네. 2014년에 이제 국제 여성 성학회와 북미 이제 미국이죠. 미국 쪽에 이제 갱년기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여성 성기능 장애 전문가도 있고 네. 뭐 갱년기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갱년기 후에 여성들한테 다양한 이제 비뇨 생식기 쪽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전에 그냥 단순히 갱년기 뭐 이런 용어로는 정확히 이 내용을 포함하지가 못해서 사실 진단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 진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결국 치료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을 더 정확히 정의하고 잘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용어예요.
이 비뇨생식기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죠?
예, 네, 갱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예,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제 생리가 이제 끊기는 폐경이 생기는 그 네. 고 시기를 이제 갱년기라고 하죠. 근데 폐경이 생기는 거 말고도 폐경 말고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갱년기 후에 여성에서는 신체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변화들은 결국에 여성 호르몬과 이 사실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만 생성이 되는 줄 아시는데
네.
사실은 남성 호르몬도 여성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남성의 한 10% 정도 굉장히 적은 용량이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비율은 적지만 성기능이나 성욕이나 뭐 분비 기능 같은 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서 난소에서 만들어져요. 네,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니까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이 남성 호르몬도 사실은 좀 분비가 좀 이전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네.
주로 이제 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여성의 이제 내부 성기인 질 또는 이제 외부 소음순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생식기 쪽 그다음에 방광 방광과 요도 쪽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 여성 호르몬은 이제 여성의 질을 촉촉하게 하고 분비물을 잘 분비되게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이 질건조증이라고 하죠.
네.
갱년기 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없어지고 실제로 질 점막도 얇아지게 되고요. 주름도 원래 이제 굉장히 많고
네.
그게 뭐 성기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주름들도 굉장히 이렇게 이 그 주름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체로 뭐 성관계를 할 때 통증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로 건조하고 그래서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예, 마치 피부가 건조한 것 건조해서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서 따갑고 가렵고 하듯이 이런 증상들이 여성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갱년기 이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기는 뭐 여성의 질 쪽에서의 변화
네.
또 뭐 내외부 성기 쪽 그다음에 비뇨기계 증상을 다 합해서 이제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건조증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건조증이 있고 예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타는 듯한 어떤 통증 자결감 예, 불에 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극이 계속된다. 오히려 이제 이게 그래서 아프다도 있지만 뭔가 약간 흥분되는 느낌처럼 계속 그래서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도 있으시고요.
네.
성관계를 할 때 분비가 이제 좀 잘 안 돼서 그거 자체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생기는 성교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욕 저하와 같은 정말 성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제일
네.
많은 게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죠. 재발성 이제 이 방광염은 여성한테 워낙 흔한 문제인데
그렇죠.
갱년기 후 여성들한테 정말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광염이 계속 정말 달고 산다고 하실 정도로 계속 재발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배뇨통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요의가 생기면 그냥 좀 어느 정도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한다는 이런 경우
네. 네,
이런 경우 급방뇨 같은 경우도 있고 이 증상들이 다 이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다 있어야지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있고 그거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증상 등으로 인해서 네.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주고 내가 불편감,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의 이제 진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사실 갱년기 이후로 만성경과를 가게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제 그냥 냅두면 좀 있으면 좋아진다 이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딱 생기면 그 이후로 계속 뭐 1년, 2년 그 이상 예, 만성경과를 가게 되고 그냥 가만 냅뒀을 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이런 환자가 수가 많나요?
어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2014년에 그 여성 성학회에서 이걸 발표하게 된 게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들 갱년기 여성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갱년기 여성의 절반이거든요. 50%. 50% 두 명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유병률로는 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제 환자분 중에 갱년기 임박하거나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절반이니까 제가 네.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접하죠. 뭐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뭐 다 똑같은 증상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이제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성교통 때문에 오시는 네. 경우가 성기능상의 문제에서는 또 이제 아내가 뭐 성교통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욕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관계를 회피한다. 성욕 지하증도 네. 굉장히 많고요. 스스로 이제 분비가 너무 떨어져서 힘들다 또 있고.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성기능은 아예 그거는 꿈도 꿀 수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다.
네. 네,
전정통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런 증상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워 계세요. 그래서 진짜 한 1년 반을 그냥 누워만 계시거나 눕거나 그냥 살짝 걷고
네.
근데 좀 오래 걸으면 너무 아파서 또 거동이 안 돼서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방광염 자꾸 반복돼가지고 예, 이게 요실금 증상하고 겹쳐지면서 화장실 가는 게 또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물을 안 드시고 물을 안 드시니까 방광염 더 심해지고 이게 뭐 계속 반복돼 악순환이 반복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예, 정말 많이 접하죠.
이 문제의 원인은 뭐 당연히 여성 호르몬의 분비 저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갱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까 여성 호르몬의 분비 저하가 예, 가장 뭐 직접적인 원인이죠.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 분비 저하. 또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 저하도 성욕 저하나 네. 분비 기능 이제 남성 호르몬도 이 성 기능이나 여성의 이제 생식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좀 잘 몰랐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 합작으로 이제 예,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그냥 단순히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쪽 호르몬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질이나 이제 전정 부위 여성의 이제 외부 성기 쪽이 이제 조직이 위축되고 분비가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이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염증을 유발하는 것도 이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출산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실 골반 저근에 그리고 또 갱년기가 되고 하면 이제 근력이 뭐 몸에 우리 몸에 다른 근력들도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팔다리에 힘 없어지고 하듯이 골반 저근의 근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 요실금이 또 이제 문제를 이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의 또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호르몬 치료예요. 당연히. 예, 호르몬이 떨어져 생긴 문제이니까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아 그러면 비뇨생식기 증후군 있는 분들은 다 호르몬 치료만 하면 되겠구나.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이 개개인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교통 때문에 오시고 어떤 분은 나는 통증 때문에 오시고
네.
뭐 아니면 분비저하 가려움증 때문에 오시고 또 뭐 저기 그 방광염 자꾸 재발해서 요실금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증상에 맞춰서 치료법이 달라져야 돼요. 성교통을 경험하는 여성에서는 당연히 이제 호르몬을 측정해 호르몬을 그냥 마구마구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
당사자한테 맞는 용량으로 줘야죠. 맞는 용량으로 줘야 되고 여성 호르몬을 이제 일단 측정을 해봐야죠.
네. 네,
측정을 해보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당연히 예, 때로 그러니까 국소요법을 저는 많이 선호하는데 부작용이나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여성 호르몬 제제 먹으면 그냥 당장 유방암 걸리는
맞아요.
걸로 예, 걱정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 가족력이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든지, 우리 뭐 친정 부모님이, 친정 어머님이나 이제 일가 친척 중에 유방암, 이게 좀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유방암 검진을 했을 때 뭔가 좀 양성 종양이라든지 이게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먹는 호르몬 제제도 너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먹는 게 도움이 돼요. 증상이 심하다면.
네.
근데 이제 국소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성기, 그 주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좀 배제하고 그거는 좀 별로 없고 그 해당 부위에 이제 바로 작용을 하니까 좀 좋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그 호르몬 요법을 하면서 성교통과 하고 관련돼서 예를 들어 염증이 있는 걸 질염이나 요도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 또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비뇨기의 증상이 이제 뭐 만약에 주가 되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쪽을 좀 위주로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예, 환자분이 호소하는 이제 증상이 어떤 것이고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제 그걸 잘 보고 제대로 평가를 예,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공통적으로 쓰는 호르몬 요법은 뭐 당연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제제, 예, 그 경구, 그러니까 먹는 거나 전신 요법이나 아니면 국소 요법, 남성 호르몬 요법. 남성 호르몬 요법은 이제 먹으면 안 되고
네.
남성 호르몬 먹으면 남성이나 여성이 먹으면 안 돼요. 간독성이 강해서
네.
여성에서는 바르는 젤 형태로. 근데 최근에 뭐 아직까지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질정 형태의 남성 호르몬 제제가 나왔어요.
오.
네, 그래서 또 좀 도움이 되고
네.
호르몬 전구 물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 중에 DHEA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가 이게 이걸 먹으면 좋은 게 남성 호르몬도 올라가고 여성 호르몬도 올라가고 이게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딱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건강 보조 식품으로 분류가
네.
돼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것도 DHA도 이 국소요법 지정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요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골반 적응. 제가 늘 강조하는 케겔 운동. 이 혈액 순환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네.
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이 오늘 내용들 듣고 보니까 주변에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겠구나 싶네요.
네. 이게 왜 그냥 뭐 일단 용어가 생소하지만 주변에 뭐 절반 이상이 굉장히 많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 부위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무래도 비뇨 생식기다 보니까 주변에 내가 아픈데 이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네, 저희 환자분 중에는 모임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모임 못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이 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해지면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든지 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뭐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갱년기니까 아 이제 난 끝났어. 뭐 어떡하겠어. 자연의 섭리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뭐 어쩔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 뭐 요즘에는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고 호르몬
그렇죠.
요법도 다양한 방식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호르몬 치료를 그렇게 겁내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만이 아니고 다른 뭐 심리적인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나 케겔 운동 같은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혼자서 끙끙 예, 벙어리 냉가슴 하시지 마시고 예, 그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휴대폰 뒷자리 540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차태현의 2차선 다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